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제자됨과 이 상의 관계를 조금 말씀드렸고, 이어서 이제 이 시간에는 상을 조금 구체적으로 강의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엇을 바라고 선행을 하는 것을 순수하지 않다고 보죠. 선이라는 것은 선 자체를 위해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상적이고 굉장히 고상하게 들립니다. 나는 이제 선을 행하고 그것을 잊을지 몰라요. 내가 뭘 대가를 바라고서 선행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 내가 행한 그 선행을 나 자신이 기억하지 않고 거기 대해서 뭐 다른 사람이 특별히 기억해 주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세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나의 선행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 나의 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남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이 주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브리서 6장 10절이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선을 행한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찾아내신다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게 하실까요? 상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상을 주실까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물으면 대답이 좀 궁해요. 그냥 유일한 대답은 하나님이 상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자기의 속성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갚아주신다고 했겠어요? 이제 누구도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기를 바라고서 일테면 하나님 뭐 그거를 이제 꼭 한다고는 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걸 갚아주시냐 그러면 자기 자신이 빚을 진 것으로 간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하나님께 빚을 지우기 위해서 내가 선을 행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선행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전혀 없죠. 하나님 뭐 누구에게 빚지셨습니까?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런 또 힘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사실 뭐 우리가 뭐 하나님께 빚을 지우거나 한 거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뭘 갚아주신다고 한다는 것은 순전한 은혜라고 봐야죠. 우리가 굉장히 부족한데 내가 많은 허물과 많은 죄악과 많은 그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소자에게 물 한 잔 이렇게 냉수 한 잔 건네준 것에 불과한 것인데도 그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배로 갚아주신다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언급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선이라는 것은 선행이라는 것은 선 자체를 위해서 행해야 한다든지 선행에 대한 대가를 전혀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그런 고등 윤리가 고상하게 들리고 이상적으로 들리고 굉장히 수준 높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향하고 하나님의 갚으심을 기대한다는 것은 갚아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의존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권장할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신뢰예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 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 이 말을 처음 들으면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뭐 헌신적으로 주를 따른 줄 알았더니 뭘 바라고서 이렇게 예수를 따랐구나. 동기가 불순하거나 그런 생각 얼핏 들어오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동기를 가지고 예수를 따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성공하시면 자기들도 출세할 것으로 기대했겠죠. 근데 노골적으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그러면 우리가 받을 게 뭘 받겠습니까? 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은 아무리 봐도 그는 불경스럽게 들리죠. 우리 귀에. 근데 결국 예수님이 그 대답, 그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셨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내가 그런 식으로 나한테 뭘 바라고 주겠느냐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꾸중하시고 질책하셨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놀랍게도 야단을 치시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여러 배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를 위해 버린 재산 있느냐? 여러 배로 받는다. 인간관계에 손해본 거 있느냐? 내가 여러 배로 갚아준다. 그리고 주님의 왕권에 참여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동기로 예수를 믿어야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 때문에 상을 바란다는 것은 순수하지 않다는 것으로 이렇게 넘겨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순수함이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상까지 밀어내는 그런 자기의를 꺾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시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스타일로 일하시고 자기의 성품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허락해야 돼요. 그러나 안 받겠다. 이거 순수하지 않다. 이거 상업적이다. 이거는 세상적인 원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후한 성품에 내가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스타일이 뭐 안 든다고 해서 반대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을 이해하도록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제자의 바른 자세이죠. 하나님 저는 상 그런 거 바라지 않고 그냥 섬기겠습니다. 상을 바라고 주님 섬기는 것은 그거 아무래도 그 상업적인 냄새 나지 않습니까? 거래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동기가 불순합니다.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이런 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저에게 뭐 주실 상 있습니까? 무슨 뭐 상품이 있습니까? 하늘 뭐 곳간에 쌓아두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곳간 지으려고 수고하시지 마세요. 저에게 아무런 상을 주시지 않아도 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더 이상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제가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주님께서 종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명함대로 하였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너희들도 이와 같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할지니라. 그것이 종의 자세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그와 같은 종에게 후한 상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뭐 빚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갚아야 의무가 없어요. 우리들의 보잘것없는 작은 선행을 갚거나 그 빚으로 여길 그런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진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신다고 곳곳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상이라는 것은 수고에 대한 결과로서 오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구제에 사용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투신을 하면은 조건부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상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면 22장에 보면 이런 상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모든 시험, 모든 괴로움, 모든 고통을 같이 동참해서 나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내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께 그 나라를 맡겨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나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없다면 받을 상도 없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련 가운데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열두 지파를 다스린다고 했어요. 주님의 산상설교에서 보면 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 조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므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랬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여기서 그렇게 다 했으니까 나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나를 이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내 구원이 확보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나의 행위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행위로 받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죠. 행위 구원이 되어버리죠. 이 말씀이.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받지만 상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주님을 위한 선행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만일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체가 상이라고 했다면 의의 면류관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선한 싸움을 자기가 싸워가면서 이미 받을 상 다 받고 했으니까요. 기술적인 논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그 결과로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충성 자체가 상이 아니에요. 그 결과로 오는 생명의 면류관이 상입니다. 그래서 충성 자체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근거예요. 그것을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구절들을 놓고 면류관은 구원에 대한 뭐 은유라고 한다든지 모든 신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뜻이라고 해석하거든요.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모든 신자들이 다 죽도록 충성합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신자들이 다 자기가 다 버리고 주를 따릅니까? 그렇지 않죠. 바퀴 시대에도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순교하지 않고 바퀴 받지 않고 피해서 이런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게 되면 행위군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순교를 하고 내가 무슨 뭐 선행을 딛다 하고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야 의의 면류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것은 은혜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건 모순이죠. 상은 하나님을 향한 고난의 상과 희생의 삶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충성된 제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상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는 격려를 위한 상이에요. 동기부여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주님의 사랑이 크리스천 삶의 헌신과 거룩한 삶의 동력이어야 됩니다. 거기는 우리가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께서는 우리가 이 죄만의 세상에서 육신을 지니고 산다는 것을 동정하세요. 그걸 깊이 이해하십니다. 육신을 지니고 예수님 자신이 사시기 때문에 그 유혹이 얼마나 크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쉽게 가라앉는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상을 약속하시고 잘 달리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격려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상을 선물로 주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속성이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에게는 충성된 제자로서 받는 상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계시록에서 그 일곱 개에 나오는 그 편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기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Overcomers. 그 이기는 자들에게는 여러 종류의 귀한 상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뭐 고난이라든지 좀 불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앞으로 받게 될 상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너무나 상이 몇 배로 크기 때문에 수천 배로 큰 보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고 보상이 후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실 그분을 찬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백배 천배도 더 되는 상이기 때문에 주님은 정말 후하신 분이에요. 우리들에게 헌신을 그 대신 요구하십니다. 전체 토탈 커미트먼트를 요구하세요. 무한대로 상의하는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면 현세에서 받는 상과 내세에서 받는 상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현세에서 받는 상은 산상보훈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오는 여러가지 형태의 축복들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제자들은 빛으로 드러나고 부패한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행하며 산다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런 안도감이 있어요. 내가 내 욕심과 내 유격과 세상 가치관과 그런 것에 따라서 살질 않는데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 있다. 그것이 나라는 굉장히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사후에 우리가 다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보는 상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그 제자들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기쁨, 자족감과 감사함,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세상에서 또한 체험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것은 사후천국이 아니고 현세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벌을 AD 70년에 받게 될 것을 보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건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과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될 것이라. 그것을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닌 능력을 자신의 삶 속에서 여러 형태로 체험을 해요.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이죠. 변화산에서 세 명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그 변모 형태가 변하시고 빛이 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들이 서로 얘기하는 걸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고 시련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따른 그 제자직에 대한 왕국 보상의 한 샘플로서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엠마의 두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말씀을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영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웨슬리라고 있죠. 웨슬리. 찰스 웨슬리, 또 존 웨슬리가 형제인데 한 사람은 찬송작가고 한 사람은 훌륭한 목사였죠. 존 웨슬리가 처음에는 그냥 예수를 그냥 적당히 믿고 배단 체험이 없었어요. 근데 런던에 가면 알데스게이트라고 있는데 거기에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를 가게 됐어요. 갔더니 그때 루터가 쓴 로마서의 그 서문을 읽고 있었어요. 그것을 들을 때 내 마음이 strangely warmed.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고. 그래서 그 성령의 체험을 한 거죠. 그때부터 왜 성령의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 사람의 그 글을 읽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세상의 악과 자신의 그 부족함 때문에 의인의 심령을 그 상하는 때에 말이죠. 별다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죠.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었습니까? 롯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을 비하면 롯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은 다 훌륭하다 그러고 롯은 뭐 그 훌륭하다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롯은 참 별다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서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여기서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렇게 쓰지 않았으면 누가 롯을 보고 의롭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롯은 물론 아브라함에 비하면 용성이 많이 떨어진 사람이고 굉장히 육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서 후회하고 거기서 악이 너무나 창고라고 했으니 그것을 보고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의를 위하여 심령에 상하는 사이께 오는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롯을 살리셨어요. 구출하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가 할 때 우리가 열매가 달린 것을 보고 큰 기쁨을 느끼고 또 우연의 일치와 같은 그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오순절 제자들 다 받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신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내가 오로지 주님만 믿겠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저는 좀 더 고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이것저것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안 되지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의로운 심령을 상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유일하게 체험하게 하시죠. 이런 종류의 참 격려와 도우심은 이리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산다는 이 제자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메마른 경건주의도 아니고 그냥 도덕주의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환난의 와중에서도 기쁨과 감사거리를 발견해요.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아주 그냥 화난 일도 많고 시련이 많은데 어떻게 감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을지 몰라요. 내가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앞세우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여러 형태의 축복을 지상에서 체험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희생해가면서 사노라면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어요.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보라.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부터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하루 종일 살면서 내일에 대해서 머리가 꽉 차있잖아요. 눈 딱 뜨면 내일 생각하죠. 뭐 하고 이거 걸리 문제 걸렸고 이거 어떻게 그거부터 머리에 딱 떠오르죠. 우리의 이 멘털 이 프레임이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눈 딱 뜨면은 주님의 일부터 생각해. 주님의 일이 잘 돼야 사실 내가 잘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 돼도 주님의 일이 잘 안 돌아가면 나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작은 것이라도 해겠고 주님을 위해서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해결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고의 변화가 와야 되거든요. 염려와 침체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더 간절히 고대하고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간신히 기도하려고 하는 그 나의 작은 몸부림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상이라는 것은 때로는 물질의 형태로 오기도 해요. 혹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 이제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하고 이렇게 물었잖아요. 예수님이 대답이 무엇이었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때 나를 따르는 너희 열두 사도들도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한다고 했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그 다음에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잃은 자들 그거 여러 배로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1대1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 모든 거 다 버렸지만은 자기 가업 상업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베드로가 그 가업을 다시 회복한 적은 없어요. 또 뭐 부모도 떠나고 뭐 다 주변 사람 다 떠났지만은 그러나 선교지로 다니다가 집도 다 떠나고 집 다 떠났는데 집이 생긴 거 아닙니다. 집 없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결국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김으로써 지상의 가족관계나 비즈니스 동업자들보다 훨씬 더 가까운 성도들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드러나서 체험했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날까지, 뭐 전통의 날 같으면은 내 주가 십자가에 바로 이렇게 달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달리지? 나를 깎으러 매달라 그랬다거든요. 팔을 아래로 벌리고 그렇게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들은 사실 많은 고난을 상쇄하고도 남음 있는 하나님의 격려의 보상들이에요. 그러면 내세에서는 어떤 상을 받는가? 상은 주로 내세에서 받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 디테일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니까. 근데 주님은 산상보원에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격이 뭔가 해서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하나님과 각별하고 친근한 교제를 갖습니다. 열두 사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각별한 친교를 갖고 각별한 파워를 갖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아, 그 열두 제자들은 다 모든 크리스천들을 다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재해석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모순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왕권을 누린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것을 누리는 것은 누구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희생하고서 고난을 겪으면서 견딘 사람들, 그 overcomer들, 또 그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극복하고 다 버리고 다 희생하고 그렇게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각별한 교제를 나누고 각별한 은혜와 권위를 누릴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존귀하고 영예로운 이름을 받는다고 했고 가시적인 영광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더 많은 봉사의 기회와 책임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상에서 받는 상은 부분적이에요. 앞으로 받을 상에 비하면 뭐 극히 작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 주신 나에게 세미한 음성들, 어떤 때는 거의 육성으로 들리다시피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 그것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제가 옛날에 뭐 가족 관계에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제 누가 죽었어요. 근데 그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죽음이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는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 후유증이 뭐 몇 년 평생 동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모은 데일리 라이스라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른 소리 없고 성경 구절들만 주고 뭐 하는 것들인데 그것을 제가 늘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불행한 일이 있었던 후에 일주일 동안 그 말씀들이 나한테 어떻게 절실하게 다가오는지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받은 은혜는 그 후로 받은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들도 물론 많지만 거기에 비하면 그것이 더 훨씬 더 인텐시브하고 훨씬 더 볼륨이 크고 짙고 아주 말로 참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그냥 거기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런 조용한 그런 상황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 것 같아요. 거의 느낄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제가 그 어려움을 견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세월이 지나면 그것도 이제 임팩트가 줄어들고 완전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상도 지상에서 다 받지 못합니다. 지상에서 받는 하나님의 상은 우리를 격려하기 위한 맛보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라는 그런 격려입니다. 고난 참음에서 하나님께서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에서 받은 상은 첫 열매에 불과해요. 첫 열매를 수확할 때 첫 열매가 나오면 그 다음 열매 이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후 세계에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받게 될 것이죠. 그때 온전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미래적인 것입니다. 천상적인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그 국교가 장로교예요. 여기는 이제 그 교파마다 자기 찬송가가 다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하나로 묶어버렸는데 그거 왜 그런지 알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뭐 일률적으로 하고 뭐 이런 걸 규격화하고 그게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교단마다 특성도 있고 자기 훌륭한 분들이 지은 찬송가들이 있는데 그걸 계속 따로 하면 좋을 텐데 하여튼 뭐 거기 장로교 찬송가 달리 있고 성공회 달리 있고 뭐 다 감리교 다르고 침례교 다르고 다 달라요. 물론 오버라핑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스코틀랜드 찬송가 그를 보면은 그게 그 성 프란시스 카비에라는 그 사람이 지은 시가 나와요. 오 나의 예수님, 당신은 십자가에서 나를 품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당신은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수 없는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슬픔과 아픔이 끝이 없고 고통의 땀방울이 땅을 적시었습니다. 당신은 죽음까지도 당신의 원수였던 나를 위해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주님, 어찌 당신을 더욱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따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상급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입니다. 오 영원한 사랑의 주님이 아니십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렵니다. 당신을 찬송하렵니다. 오직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대강 번역한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원해야 할 마음일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 자체만 생각하고 주님을 죽도록 충성하고 섬겨야 하겠죠.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저자들이 가졌던 생각과 사뭇 다른 것이에요. 성경의 저자들은 분명 이 시의 저자인 카비엘의 영성보다 못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땅에서 너무도 성화가 되고 너무도 영성이 깊어서 너무도 주님을 사랑해서 상급의 아이디어를 넘어서는 경지에 이른 것으로 자신들을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고 살았습니다. 카비아르는 상급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11장 35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대상들은 크리스천들이에요. 크리스천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납니다. 지옥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이미 결정됐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어느 정도 살았느냐 상을 받을 만큼 살았느냐 그것을 판명받는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잃을까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뭐 자신의 구원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NIV 그 성경에 보면 이 후반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말을 갖다가 상을 받지 못한다고 옮겼거든. 상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천국 자체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천국에 들 것인지 아닌지 그 놓고서 뭐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전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상은 자동적으로 포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자세로 살다가 언젠가 우리가 숨을 거두고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자라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영광된 우리들 자신의 상을 받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